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먼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남성 셀 리더 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셀 교회를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셀 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있게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 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셀 교회로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요. 나도 셀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꿈을 다 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내 손으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좀 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요, 필리핀의 안티폴로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아마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지역의 실상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에 그곳에 이제 현지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필통 같은 것도 있고 지갑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키월드라고 해서 하여튼 이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손으로 일일이 다 꼬맹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수익금으로 그분들에게 월급도 조금씩 드리고 또 그리고 또 그곳에 지금 방송 장비가 다 낙후가 되어서 그걸 조금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 살기 힘든 곳인데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곤 선교사님 또 이순옥 선교사님 오늘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이 있던 건데요. 제가 주부에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원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잊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곤 선교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시 시초 카일라 마을에 있는 예수 생명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곤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6년에 필리핀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때에 방문을 몇 번 했지만은 이번처럼 겨울에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8년째가 되는데 그 설날을 가족들과 같이 보낸 적도 8년 만에 처음이고 눈을 본 것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첫 주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주일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한방눈이 촥 내리더라고요. 8년 만에 처음 만나는 눈이었는데 우리 아들 은총이가 8살이거든요. 딱 8년이죠. 이게 눈이야? 이러더라고요. 눈을 물론 태어날 때 잠깐 보기는 했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잠깐 봤지만은 기억이 없죠. 태어날 때였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보기로는 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환영합니다 하는 것처럼 막 눈이 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날 몸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예수생명 선교교회에 사역 영상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영상물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틀어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지난 2013년 여름 성경학교 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180명 이상 몰려와서 교회가 막 정말 미어 터졌습니다. 보통 주일학교 주일날 주일학교 모습들입니다. 예전대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순옥 선교사가 미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생명 선교교회는 선교교회뿐만 아니라 러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 유치원입니다. 무료 유치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영상이 재생되지가 않네요. 넘겨주세요. 네, 체육 시간입니다. 우리 무료 유치원은 1년에 두 번씩 필드 트립을 나가거든요. 현장 학습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발표회를 하고 네, 제가 사역하는 시초깔라라는 마을입니다. 필리핀은 마을마다 저렇게 그 프레이드 팀들이 있어요. 있어서 아주 프레이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발표회 사진입니다. 무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했던 사진들입니다. 다 영상물인데 영상이 재생 안 되네요. 네, 그냥 넘겨주십시오. 러닝센터 안에는 직업훈련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재봉교실과 필터 교실이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있습니다. 다섯 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한국어 수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4년 첫 주일 예배, 1월 첫 주 예배를 마치고 기념으로 촬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예수생명 선교교회는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시 오른쪽에 서울로 치면은 성남이나 하남시 정도 되는 지역에 안티폴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안에 시초깔라라는 아주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안에 있습니다. 예수생명 선교교회는요, 2007년 뉴 호프 처치 새 소망 교회라는 이름으로 현지 가정집을 빌려서 렌트해서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개척 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거기 지역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한 1970년, 60년 이 정도 되는 수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집에 아이들이 8명, 적게는 6명 이렇게거든요. 많은 가정은 10명.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해서 보통 한 10명 정도 작은 방 하나에 이렇게 10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넘쳐나죠.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이랬더니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80명 이상 몰려오다가 보니까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집 안에는 한 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급하게 이렇게 천막, 대형 천막을 빌려가지고 길에서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 달에 그 집주인, 이제 렌트한 집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자기가 쓰겠다고.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뭐 렌트비를 더 올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파스터, 우리 필리핀 법에 의하면은 그 세입자가 다른 집에 이사할 집을 얻기 전에는 그 주인이 내어 쫓을 수 없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최소한 2개월 정도를 틈을 주고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집주인은 통보 없이 바로 12월 달, 1월 달부터 비워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 물론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자고 비워주겠다고, 당장 비워주겠다고 이렇게 집을 빼주고 2011년 1월 첫 주를 성도 가정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후원 교회들을 움직여서 3월 27일 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 2월, 3월 불과 한 2개월 정도 만에 새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의 사진에 나와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뉴 호프 처치, 새 소망 교회라는 이름도 참 좋기는 한데 필리핀 사람들에게 새 소망 할 때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뉴 호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 직접적으로 줘야지 되겠다 해서 예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주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예수 생명 선교교회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어른 성도가 한 50명 정도 매주일 출석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늘어서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작년에는 많이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6월 달부터 필리핀은 매해 새 학기가 시작돼요. 6월 학기인데 6월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 이제 모든 초중고부터 대학교까지 다 개학을 해요.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던 청년들, 여청년들 3명이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찬양단 활동도 하고 이 친구들이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앞에는 좋은 차에 매주일 이렇게 제가 기타 메고 따갈로든 영어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와서 파스터 우리가 한번 인도하겠다고. 그래 좋다. 왜냐하니까 이제 제가 영어 따갈로를 좀 하지만은 그래도 이 현지인들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따갈로 찬양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댄스도 하고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필리핀 아이들이 정말 음악성은 탁월하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처럼 악보를 볼 수 없어요. 악보를 보지는 못하지만 대학생들도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왜냐하니까 필리핀 학교에서 악보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음악 교실 이렇게 해서 제가 악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악보가 있든 없든 멜로디를 다 외워요. 외워서 그만큼 음악성이 좋더라고요. 외워서 금방 흉내내고 따라치더라고요. 한국 노래도. 그렇게 해서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음악성이 없네요. 다른 교회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 아이들 이야기였고요. 다른 교회 아이들이 음악생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음악생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이 들어오면은 혹시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청년 중에서. 그러니까 다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피아노 잘 치고 키보드 잘 치고 기타 드럼 잘 치는 형제 자매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들이 들어올 때마다 악기를 좀 지도해 달라고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아 청소년들한테 악기를 지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와서 성실껏 지도하고 불과 뭐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이렇게 되는 기간이지만은 1회, 2회, 3회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자랐죠. 이제는 뭐 반주도 잘해요. 곧잘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찬양단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만들더니 한국도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친구들, 뭐 악기 다루는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막 나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 그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전도가 되어서 지금은 한 20, 30명씩 이렇게 와서 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한 100명 정도, 주일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은 좀 좁은데, 많다가 보니까 일부 반은 교회 교사들 집이나 아니면은 거실이나 옥상에서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노인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노인 성도들이 많이 늘은 이유는, 우리 사역지가 서민 빈민층이거든요. 빈민층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꼭 그런 곳에는 쪽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홀로 계시고 아니면은 손주들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 손주들이 할머니 손에 맡겨진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또 결손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대부분의 뭐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냥 울어요. 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는 거죠. 아니, 보기로는 정말 옷도 깔끔하게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이 더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없어서 굶는다 이런 기도를 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뭘 하느냐, 빨리 생명을 끊어야 되나 이런 낙담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는 내일부터 또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 필리핀 트라이시클 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오토바이 옆에 리어카 같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타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택시 같은 종류인데 트라이시클 예 그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1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200 2, 3은 아, 한 500원 정도 되는 비싼 제법 비싸다 이 왕복으로 한 1000원 정도가 되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보증원이 있던 돈 이렇게 손에 잡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런 가정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 싶어서 쌀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쌀을 이런 쌀 나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씨앗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쌀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5kg지만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희망을 가지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서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쌀을 나눠주고 나니까 안 나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를 한 번 두 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청년들은 청년들이 맞게끔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만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들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작년부터 그 쌀을 나눠주면서 노인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노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가정집에 가서 한번 자고 오십시오.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십시오. 이런 홈스테이를 하는데 우리 선교지에 와보시면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그 한 분, 예, 그렇게 하고 또 마을단체를 노인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천국단체를 열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하고 또 그 발표, 공연도 이렇게 해서 부채점도 하고 난타도 하고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권사님들, 우리나라 권사님들 잘 하시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그 성도들 앞, 그 노인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초청 메시지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싶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라 하니까 다 나오셔요. 와서 다 이렇게 영접 기도 받고 또 이렇게 축하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앞을 못 보세요. 앞을 못 보시고 할아버지는 앞을 보시지만은 항상 그 손녀딸이 어린 손녀딸 초등학교 정도 되는 손녀딸이 할머니를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와요.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영접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는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던지 그 앞을 못 보는 그 부부 앞을 못 보지만은 사진 찍어드린다고 하니까 이 웃는 게 완전히 천사예요.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든지 저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렇게 종종 뵙고 이렇게 하지만은 동네에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웃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주름도 많이 가고 예 그랬는데 그날 정말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섬기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정말 사진도 찍어드리고 공연도 이렇게 보게 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루딩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집에 이렇게 권사님 나이 대신 제일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을 붙여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젊은 친구와 같이 젊은 친구는 이제 영어로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통역을 하라고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하룻밤 자고 오더니 너무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좀 생활비를 이분이 너무 역시나 그 할머니는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죽었고 그 며느리만 며느리와 내 손주만 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시스터 동생 집에 가서 동생의 아이를 봐줘요. 손주겠죠. 손주를 봐주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버는 돈이 100페소예요. 100페소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3천원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 가서 일을 하는데 3천원을 벌어와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 4명 있으니까 계속 나가죠. 교통비도 나가고 뭐 학교에서 뭐 과제물 뭐 가져오라면 또 하고 그러니까 정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는 기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좀 돕고 싶다. 시드머니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할머니가 그 루딩 할머니가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파스톨 결심을 했다고 자기 가족을 다 교회로 전도하겠다고 이런 결심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또 손녀를 데리고 오고 손주를 데리고 오고 이래서 전 가족이 다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이제 우리가 12월 말에 1월 첫 주죠. 우리가 6월이 전반기 6월 후반기 6월 매 6월마다 6개월이 끝날 때마다 그 시상식을 하거든요. 전도상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출석상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경 이제 매 매주일마다 성경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문제를 풀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해서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한 사람 그리고 봉사상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종목을 나눠놓고 우리가 그 상을 시상을 하는데 그 루딩 할머니가요 네 개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기는 한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라고 보니까 한 2주 정도 안 보이면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벌써 두 분 돌아가셨고 예, 또 한 아이는 그 아까 장례 그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 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 세 살짜리 아이도 죽었고 이런 장례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장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문제냐면은 이 그 한 아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파스터 교회에서 장례를 좀 치르면 안 되겠냐고. 한국 같으면 3일장을 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주일 이전에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필리핀은 2주를 장례를 치거든요. 집에 2주를 그 시신을 썩지 않게 더운 나라잖아요. 나프탈렌 처리를 하고 미국처럼 그 외국처럼 그 관을 열어놓아서 유리관 안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조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거든요. 2주 정도를 집에 그 빈소죠. 빈소를 2주 정도 운영을 해요. 그 이유가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이 장례 비용을 위해서 마련하려고 그 조문객들에게 그 후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장례를 치르다가 보니까 한 2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또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게 2주 동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보셨다시피 무료 유치원을 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교회 본당 좁은 본당에서 들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동네마다 다 있는 그 가톨릭 나라잖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동네마다 가톨릭 채플룸이 있어요.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채플룸에서는 뭐 미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을 보고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 가톨릭 그 필리핀 가톨릭은 많이 우상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정령 숭배도 하고 미신도 많이 섬기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고 자기들이 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도문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평소 때는 장례 누가 돌아가시면 그곳이 빈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장례룸으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 장례룸 빈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차가 가톨릭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마쳐지면 주일날 아침에 그 관이 운구가 되어서 성당 앞에 다 모여지거든요. 그럼 모여지면은 그 필리핀 그 신부가 그 성수라고 하죠. 이렇게 세례를 관에다 다 뿌려요. 뿌리고 하관을 하는 거죠. 공동묘지로 가게 되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새로운 고민인데 노인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이렇게 좋기는 한데 정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시 가톨릭으로 장례를 빼앗겨 버리면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셈이 되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야 천국 가시지만은 그 남은 가족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톨릭에서 태어나서 가톨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다 보면은 뭐 이런 그냥 쪽방에서 살던 분들이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시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너네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룸을 교회가 마련을 해야겠다. 한 10평 정도 공간을 사가지고 우리 기독교 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와서 빈 조문을 이렇게 할 때도 그 영상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년에 사셨는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복해 하셨는지 이런 걸 보여주면은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고마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교회에 더욱 정착하고 전도하는 효과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열평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장례룸을 그 빈소룸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게 생 마지막을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수생명선교교회와 같은 빌딩이지 같은 건물이지만은 예수생명 러닝센터가 있거든요. 교육관이 있어요. 건물은 없지만은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 무료 유치원을 시작한 이유는요, 필리핀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 살고, 이게 한 20개 그 노벌 패밀리 이래가지고 그 귀족 가문들이 전 정치나 경제를 한 90%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노이노이 아키노가 대통령이고 그 어머니도 대통령이었고, 그런 노이노이 가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가문들을 보면은 3대, 4대 이렇게 하기가 다반수예요. 한 20개 정도 되는 귀족 가문들이 다 돌아가면서 정권을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안티폴로시 그 시장도 지금 손자 시장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시장, 아버지도 시장, 손주도 시장. 그러니까 한 가문들이 다 그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90% 이렇게 경제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필리핀을 뭐 정치 경제를 다 운영하니까 서민들에 대한 정치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들이 똑똑하고 잘 되면은 인건비만 올라가니까 그런 정책을 더 이상 안 펴는 거예요. 서민들은 계속해서 못 살고 식모살이를 하거나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인건비 싼 노동력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렵게 만드는 정책 하나가 유치원을 나오지 아니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아니 유치원이 아니라 성도 아이들이 유치원을 못 가고 놀더라고요. 왜 못 가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에서 유치원을 빨리 시작해야겠다. 다행히 필리핀이 그렇게 뭐 이런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러닝센터도 인정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빨리 유치원을 오픈해서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처음에 5명 아이들로 시작했죠. 시작하고 했는데 필리핀 유치원 교육이 이렇습니다. 지금 4권의 교재가 있어요. 영어, 필리핀어, 과학, 그리고 수학 이렇게 네 과목이 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 두꺼운 책들을 가지고 다니고요. 우리 큰딸 하경이가 그 필리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2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하경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 뭐 배우고 오냐 이랬더니 저는 한국 유치원 생각하고 그래도 좀 재밌겠지. 왜 가기 싫어하냐 이랬더니 이런 종이에다가 문제를 한 10장 정도를 내주고 그걸 4시간 동안 풀고 오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한테 내주고 이거를 풀어 오는데 아이가 가고 싶겠어요? 뭐 A부터 C까지 이렇게 계속 쓰게 하고 1부터 C까지 계속 쓰게 하고 막 이러는 걸 하더라고요. 음악 체육 없고요. 미술도 없고요. 노래를 가르치면서 뭐 재미있게 이렇게 외우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레고로 뭐 만들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몬테소리 같이 이렇게 벌렁놀이 하는 것도 없고요. 오직 쓰고 외우기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지극히 수동적이거든요. 이것 하십시오 하면 그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유치원은 이 교재부터 싹 없앴거든요. 없애고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유치원들 진짜 뭐 이렇게 놀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이런 거 하면서 숫자 배우고 알파벳 배우고 한글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다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이랬더니 그 학부형들이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왔던 거. 아,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배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 유치원 나와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되겠나 반신반의 하다가 했는데 지금은 18명으로 늘었거든요. 하고 이제 졸업식 할 때 상담을 해요. 하니까 집사람이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인데 원장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더 있고 싶어해요. 뭐 이러고 초등학교 1학년도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너무 재밌어하고 안 떠나려고 해요. 1학년도 좀 세워주세요. 그 초등학교 1학년만도 되는 게 필리핀은 초등학교 1학년만도 허가가 나와요.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한 학년만 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2학년 한 학년, 3학년 한 학년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새롭게 기도하는 것들이 아 그렇다면 교육관을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관을 지으면 유치원 건물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면은 지금 교회 공간이 좁아서 20명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30명, 40명, 50명도 이렇게 들어와서 배워서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부모들도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센터에는 재봉교실이 있거든요. 이 추부들을 위해서 재봉교실을 하는데 이 재봉교실도 처음에 이 직업훈련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업을 달라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좋은 직업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줘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죠. 좋은 직업 달라고 하는데 막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파스터 직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땡큐 갓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대신 주일날 못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도 아니고 뭐 이게 뭔가 그것도 그럴 것이 필리핀이 1차 산업, 2차 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드물고요. 3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직종, 식당,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대형마켓 이런 데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그런 데는 공휴일이 더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든지 식당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조금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다 주일날 이렇게 옷 벗어놓은 거 이렇게 빨래를 하던 그런 직장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을 못 나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해가 돼요. 그거밖에 할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아 안되겠다 교회에서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니까 재봉틀이더라고요. 재봉틀을 구매하면은 교회에다가 재봉틀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재봉 기술만 익히면 수선도 할 수 있고요. 옷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품들을 갖고 왔는데 그 재봉반에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팔면은 돈이 되잖아요. 그게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재봉반을 시작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앞이 잘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고 이렇게 잘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손바느질, 집사람이 퀼트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손바느질로 이렇게 파우치도 만들고 오늘 가져왔던 필통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역시 가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짧은 설교 제목은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정해봤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들이 다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처형당하기 전에 직전 67년 가을 정도에 로마 감옥에 재차 수감되었을 때 그때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디모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신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이거는 유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이 아름다운 것 지켜야 한다. 이것인데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어떤 뭐 상속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God, the good deposit that was entrusted to you. 제가 영어로 직역하면요, 이걸 직역하면은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내 보증금을 지키라 이런 말이거든요. 보증금을 지키라. 좀 내용이 색다르죠. 디포짓이란 말은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집에 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렇게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 months deposit을 요구하더라고요. 두 달치 보증금이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요. 보증금, 두 달치 이 보증,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맡기는 것. 그러니까 보증금이니까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되는 돈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보증금을 지키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자 앞에서 반드시 내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 보증금을 돌려다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금, 내게 부탁한 일을 믿고 맡긴 그 보증금이 무엇일까요? 본문 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8절, 1장 8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보증금이라는 것이에요. 이 보증금이란 뭐 다른 것 아니라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도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아름다운 것,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은 꼭 지켜야 된다 했을 때에 복음을 위해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런 정말 구체적인 어떤 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증거들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딱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혈액형이더라고요. 혈액형. 혹시 혈액형과 창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빌려온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연구한 건데 그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이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필리핀에 있으니까 당신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E입니까? F입니까? G입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A, B, AB, O 이 안에 다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피부 색깔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다 이렇게 종족도 다 다르지만은 혈액형은 이 네 가지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쳐서 나왔다면은 이 혈액형이 한 부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부모가 결혼해서 이 네 가지 혈액형을 다 자녀들이 다 가질 수 있나요? 있죠. 그죠? 부모가 AO, BO형이면은 자녀가 A형, B형, AB형, O형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한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히 되구나. 이렇게 놀랐던 거죠. 아, 제가 혈액형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혈액형은 이런 혈액형별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주거든요. 우리 아들이 은총인데 은총이가 저를 닮아서 좀 똑똑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자기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요. 아빠를 닮아서 그렇죠. 우리 아빠와 아들 똑같이 닮은 부자를 가지고 붕어빵 부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닮았을까요? 포만입니다. 포만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신이 고난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성령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다 고난을 자처했지 않습니까? 수건까지도 불사하고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닮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붕어빵 부자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을 것이고 그 유전자가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 회개 받으십시오. 어느 정도 해야 고난을 받을까요? 전도지 한번 나눠주고 아니면 이웃 초청 한번 하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얼마 전 따클로반 지역에 그 태풍 하이엔 때문에 초토화가 됐잖아요. 6천 명 이상 죽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 후원을 필리핀으로 들어오지만은 정작 필리핀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동전이나 아니면은 제일 적은 그 지폐 우리나라 1,000원 20페소짜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서 내 의무는 다했다. 사랑의 의무는 다했다. 부자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고난을 받은 이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 되게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그 말을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가 복음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기뻤던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기뻤던 적이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네. 이 이야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